여호와 하나님께서 시내 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신 후에 시내 산에서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 언약을 맺으실 때에 그 주신 그 말씀이 뭡니까? 십계명입니다. 특별히 그 십계명을 보면 하나님께서 뭐를 말씀하셨냐면 출애굽기 20장 4절 이하에 보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중요한 삶의 기준이 되고 또 그 나라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어떠한 형상의 우상을 만들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알죠. 이스라엘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진 이유도 바로 우상 숭배 때문에 그렇고 먼저 북이스라엘도 멸망한 이유가 우상 숭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라가 백성들이 우상을 예배하는데 우상을 예배하는 것으로 가는데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지는 않았어요. 열왕기하 17장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정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또 내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너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셨으나 선견자, 선지자, 많은 말씀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내어서 경고하십니다. 그런데 결국 어떻게 합니까? 열왕기하 17장 16절에 보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자기들을 위하여 두 송아지 형상을 구워 만들고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며 또 바알을 섬겼다. 이 열왕기하 17장이 바로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후에 그들이 왜 멸망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설명하는 장입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을 배반했기 때문에 특별히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지 않고 우상을 만들어 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다 버렸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예배해야 하는데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우상들을 만들어 섬긴 거예요.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상을 만들었을 것 같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왜 우상을 만들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경고하시는데 또 오늘 이거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가지 모양의 우상을 우리들이 좀 만들고 또 계속 지키고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제가 생각해 봤어요. 불안하고 두렵기 때문에 그래요. 불안하고 두렵기 때문에 우상을 만드는 것이고 또 부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안하고 두렵고 그들의 모습을 보니까 참 잘 나가는데 형통하는데 그들에게 무엇이 있냐면 우상이 있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그 삶을 보면 그 사람들을 보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것 같아요. 자기들은 입으로 행복하다고 이야기하는데 오히려 적당하게 같이 섞여서 그냥 우상도 예배하고 세상도 예배하고 그러면서 하나님도 예배하는 적당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어려움도 별로 없어 보여요. 그러니까 아유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살아서 뭐 하겠냐,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그러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책들을, 글들을 찾아보았습니다. 왜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인도 마찬가지예요. 왜 기독교인들은 왜 이렇게 우상을 만들고 싶어 할까? 그 이유가 뭐냐면 쉽게 가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 글들을 읽어보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뭐냐? 사람들에게는 눈에 보이는 존재에 대한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눈으로 보고 눈으로 확인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 눈에 보이는 형상이, 눈에 보이는 물질이 좀 더 내가 그 신을 하나님을 쉽게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눈으로 보면은 또 뭐 하고 싶어요? 만지고 싶잖아요. 그렇잖아요. 이 만지고 싶고 또 만지고 싶다는 건 뭐냐면 내가 내 품에 확실하게 껴안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의 존재를 어떤 물질화해서 내가 언제든지 보고 내가 언제든지 만지고 내가 언제든지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로 만들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속에는 뭐냐면 불확실한 것, 좀 소망이 없어지는 이 불안한 이런 상황을 이렇게 하면 안정되지 않을까, 이렇게 하면은 잘 내가 통제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됩니까 안 됩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이 곧 뭐냐면 영적으로 무지하고 오해하는 거예요. 니체가 신은 죽었다라고 얘기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그 니체가 강조한 게 뭔지 아세요? 초인입니다. 초인. 내가 초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그 니체의 철학을 신은 죽었다는 기억하지만 왜 다른 모든 것에 대해서는 다 무시하고 기억하지 않습니까? 니체가 결국 얘기하는 건 뭐냐면 내가 초인이 되어서 내가 이 상황들을 컨트롤하고 이것들을 이겨내야 된다는 거예요. 행복을 내가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어 없어요? 더 한계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하나님은 안 보이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자신들이 만질 수 있는 그 존재로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내가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는 것 아닐까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고 편안한 길을 가고 싶은 거예요. 이게 죄악된 인간의 본성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해 주셨습니까? 성령을 약속해 주셨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성령을 약속해 주셨는데 성령이 우리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여러분, 성령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성령은 안 보이죠. 그런데 여러분, 성령이 계신다는 걸 어떻게 알아요? 믿음으로 압니다. 느낍니까? 어려워요. 성령의 역사가 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다른 동물들과 다른 피조물들과 틀게 사람은 어떠한 존재로 만드셨어요? 무엇을 따라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사람이,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입니까? 이것은 신학적으로 얘기한다면 우리가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으로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물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어요. 예수님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존재로 오셨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예요. 그리고 우리도 어떠한 존재예요? 영적인 존재인 거예요.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에게 영이 있습니다. 이 영은 어떠한 의미냐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존재로서의 인간은 어떠한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인 것을 우리가 추구합니다. 동물들이 영적인 것을 추구합니까? 그런데 우리는 영적인 것을 추구해요. 여러분, 영적인 것을 어떻게 추구합니까? 예배드리잖아요. 기도하잖아요. 말씀을 읽고 공부하잖아요. 이게 우리가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누구를 알고 싶은 거예요. 누구를 만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으로 계시고 우리에게 영으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 속에 우리 욕심 속에 영을 부어주시고 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하실 때 그가 우리 안에, 우리가 그 안에 있다라는 것이 이렇게 영적인 교제를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보았고 하나님을 알게 되었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계속 계세요? 아니면 세상에서 떠나서 하늘 올라가세요? 요한복음 14장 19절에 보면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랬어요. 세상은 더 이상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데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봅니까?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에게 오리라 하겠어요. 다시 오신다는 말씀도 있지만 동시에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은 분명하게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주님께 기도할 때에 주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속에서 내가 그렇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야지 할 때에 우리는 무엇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먼저 우리에게 함께해 주시고 동시에 우리는 그 성령의 놀라운 그 역사들을 통해서 아, 하나님이 이렇게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랬어요. 어느 순간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읽었던 그 말씀이 들었던 말씀이 막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진리로 인도해 주십니다. 성령이 오시면 우리가 진리로 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16장 13절에 보면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겠어요. 이게 뭐냐면 진리로 인도하신다는 것은 또 뭐냐? 미래에 대한 소망을 주신다는 거예요. 미래에 대해서 확신을 갖게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들리는 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부정적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면 성령께서 내 마음에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불안해야 정상인데 기도하면 평안한 거예요. 이런 거 경험해 보신 적 있으세요? 정말 정신이 나갈 것 같은 상황이에요. 그랬어요. 그런데 기도하는데 이게 진짜일까라는 마음이 드는데 하나님께서 미래에 대한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내 안에서 지금 상황적으로 보면 되게 불평하고 불만하고 포기해야 되는데 미래에 대한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누가 일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성령의 열매들이 나와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와 인선, 충성, 양선, 충성 있잖아요. 그런 거 오늘 읽지는 않겠지만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 이러한 성령의 열매들이 조금씩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게 이중적인 거예요. 좀 표현이 그렇지만 내가 지금 의심하면서 가고 있는데 동시에 성령의 열매들이 내 눈에 보이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너무 미워가지고 같이 살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긍휼여기는 마음을 주세요. 뭐 좀 약간 부부 가운데 오해하실 분도 있겠지만 그런 경험들이 있잖아요.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그 마음을 하나님이 갑자기 주시는 거예요. 나도 내가 이렇게 변할지 모르는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 누가 인도하시는 거예요? 누가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무엇을 알게 되냐면 고린도전서 2장 12절이에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알게 하는 거예요. 아,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고백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실 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더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은사예요. 은사. 은사의 모양은 여러 가지지만 결국 은사는 뭐예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이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2장 11절에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나누어 주시는 거예요. 저도 받고 싶은 은사가 있어요. 아마 여러분도 받고 싶은 은사가 있을 것 같아요. 나한테 지금 이런 은사가 필요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너에게 필요한 은사는 이게 아니야 라고 하면서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닌 다른 것을 주시는 거예요. 물론 원하시는 것을 주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은사들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가장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이루시는 건 뭔 것 같아요? 우리를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세운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자리에 항상 여러분이 있어야 돼요. 그 누가 뭐라고 해도.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이 14장이 성령을 이야기할 때 보이지 않는 그 성령과의 그 교제를 위할 때 여러분 그 앞뒤로 제가 오늘 읽진 않았지만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얘기하면 뭐냐면은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냐면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그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삶, 계명은 이미 주어졌잖아요.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돼요. 주님을 예배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예배하는 자리에 설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이렇게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알게 되고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이미 은혜를 주셨음을 의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이 이곳에 있는 것은 성령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여 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곳에 여러분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결단하고 왔다면 정말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온전히 확인할 수 있기를 바라고 더욱더 오늘 이곳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현장에서 온전히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온전히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